일어나서 떠드는 사람 이름 적으세요. 이제 예배 이제 집중하시고요. 예. 본문 같이 보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요, 다시 한 번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예, 100%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은 어떤 새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공작새요, 독수리요, 비둘기요, 많은 새에 대해서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까마귀가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까마귀가 좋니? 그랬더니 얘가 어디서 잘 배운 거예요. 까마귀는 말이죠. 겉으로 보면 시커멓틱틱하고 좀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별로 이렇게 기분 좋지 않잖아요. 새 중에 유일하게 까마귀는 효성이 있답니다. 까마귀는 이렇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요. 이 자식이 된 까마귀는요, 절대 어미보다 높이 앉지를 않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나뭇가지들이. 그럼 새들이 거기 앉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서열대로 앉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 아버지, 예, 아들, 딸. 여러분, 까마귀가 말이죠, 잡혀 먹지만 않으면 40년에서 60년을 산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3, 4대 밑에 손자, 손녀, 뭐 이런 자손들까지 보고 한 대 모여 살아요, 까마귀들은. 근데 어떻게 한다? 절대 윗사람보다, 부모나 할아버지나 위 선대 위에 절대 그 가지에 앉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물어다 주는 거예요, 먹이를. 그래서 이 까마귀가 원래 저 북아시아 쪽에서는요, 아주 영물로 또 그렇게 좋은 새로 인정을 받았어요. 옛날에 고구려 벽화를 보면 삼저고라는 새가 나와요. 발이 세 개 달렸는데 까마귀예요. 그 외에도 여러 고대 문명 가운데는 이 까마귀를 굉장히 좋은 새로 이렇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새가 말끔히 어떤 그 사체나 이런 것들을 먹어치워서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아마도 여러 그런 면들을 보고 이 까마귀는 참 좋은 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희한하죠? 이 까마귀가, 또 까마귀가 여러분 원숭이보다도 머리가 좋답니다. 그래서 20가지의 언어가 있대요, 이 까마귀들은. 그래서 그걸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답니다. 그리고는 신호등 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파란 신호등이 이렇게 딱 켜지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호두를 뚝 떨어뜨린대요. 그럼 차들이 빠지직빠지직 하고 이렇게 부셔뜨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빨간 신호등이 딱 들어오는 거 보면 가서 또 먹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이 얘기까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까마귀가 뭐 어쩌다가 그렇게 부모 밑에 앉고 부모에게 먹을 걸 가져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미물이지만, 우리에 비하면 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섬길 줄 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본능에 준해서 살고 있는 이 미물이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 그런 거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 그런 거구나. 모든 생물들은, 특히 하나님이 그 생기부로 넣은 이 인간들은 더구나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윗어른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리스펙트하는 것이, 아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도 지금은 까마귀가 아주 좋은 새예요. 그래서 사방천지에 까마귀, 전 깜짝 놀랐어요. 도쿄를 그때 선교 합창단을 같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저기 까마귀예요. 알고 보니까 까마귀를 아주 좋은 새로 여겼기 때문이었더군요. 반면에 중국에는요, 또 이런 분위기가 있답니다. 올빼미를 진짜 싫어해요. 올빼미. 여러분 올빼미 아시죠? 예, 부엉이보다 좀 작은 거, 올빼미. 이 올빼미를 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로부터 싫어했냐면, 이 애들은 이렇답니다. 열심히 새끼를 낳아 부화해서 먹을 거 물어다 주고 이렇게 새끼 올빼미를 자라게 하면요, 이놈들이 장성한 다음에 어미를 잡아먹는데요. 특히 올빼미는요, 그냥 먹지 않고요, 사방, 그냥 몇십 조각 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실컷 키워준 어미새를 조각조각을 내갖고 그거를 먹어요. 자기가 이제 힘이 좀 생기고 이러면. 이제 어미 올빼미가 그렇다고 반항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 먹어라 하고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진짜 100% 올빼미 100마리가 다 그런, 100마리면 100마리가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올빼미를 보기만 보면 목을 잘라버린답니다. 그래서, 나는 효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 올빼미의 목을 되도록이면 많이 쳐서 자기 담장에 걸어놓는데요. 나는 이렇게 이 효심이 없는 새를 미워하는 만큼 나는 효심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올빼미를 보는 대로 목을 다쳐가지고 그 목을 담장에 걸어놓는다는 거죠. 예. 그만큼 어떤 효에 대한 것이 그 중국에서나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역시 이 효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그리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 오늘 본문은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압축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열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에 절하지 말라, 또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에 대한 그런 계명인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입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는, 다섯 번째죠, 십계명 중에는, 그러나 인간들과의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는 첫 번째인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뭐냐면, 다른 계명들은요, 십계명 중에 이 나머지 아홉 계명들은요, 해라, 하지 마라, do it or don't do 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만 돼 있어요. 더 이상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보실까요, 본문?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할렐루야.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네가 이것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지켜라 혹은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근데 5계명에 관해서는,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관해서는, 네가 그리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중요치 않다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 1에서 4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이 5계명에서 6계명인데, 10계명인데, 그래서 4대 6인데, 실질적으로는요, 이 4대 4입니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이면서도 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원어와 똑같은 원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잘 공경할 수 있는 베이직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게 만드는 그런 인격과 효심을 기르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계명을 가교적인 역할, 중간적인 역할, 다리적인 역할로 하는 것으로 딱 그 중간에 있는 5계명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에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혹은 윗 어른들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에 따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이 전 세계 유일무일하게 가장 짧은 기간에 그래도 이렇게 중세사회에서 선진사회의 바로 앞에까지 그 짧은 시간에 이른 것은 지금 좀 이런저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계 으뜸이었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에 복을 주신 것도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해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 23장 22절 25절 우리 저 학생들도 통역기를 끼든지 성경책을 직접 이렇게 영어로 나오니까 보든지 한번 잘 보셔요.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한다는 얘기는 듣고 순종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아무렇게나 여기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부모에게 들은 모든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하나님께서 중히 주신 명령이면서 또 이렇게 또 성경의 다른 책에도 부모에 대하여 지극한 효를 나타낼 것을, 효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말씀에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해서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아유 어머니가 뭘 몰라서 그래요 뭐 이러지 말고 주의 깊게 듣고 이 들은 모든 말씀을 어디다 팔아먹듯이 아예 없는 걸로 하지 말고 영원히 그 말을 교훈 삼고 지혜 삼아 명철 삼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좀한테 좀 이쁜 짓 좀 지금 한번 해봐요. 볼에 한번 뽀뽀를 해드리든가, 끌어안아준다든가, 'kiss your parents'. 미련하면 어떡하나 아빠를. 예. 네, 고맙습니다. 아, 미국 교회 같으면 쪽쪽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날 텐데 밀어내는 소리가 더 나. 아, 아빠 징그러워 막. 아이고. 제 딸하고 저는 서로 뻣뻣합니다. 서로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이상하게 굳어요. 말도 딱딱해요. 근데 얘가 엄마 아빠 떨어서 멀리 가서 학교를 다니더니 어휴 보더니 뭐 와락 안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참 우리가 이 인터머스, 제가 상담학 시간에 들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인터머스예요. 그것은 친숙함이에요.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피부 접촉으로 먼저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 피부 접촉을 통해서 서로 친근감을 많이 형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녀들을 우격다짐으로 욕심으로 키우지 마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훈계하고 가르치시고 또 이에 따라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가르치실 때에는 내 뜻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장수하고 복 얻으리라. 이것이 인간들 사이에서 갖고 살아야 할 계명 중에 첫 계명이면서도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반복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유수들 청년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successful한 라이프를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것이 나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프린시플이 된다는 원리라고 된 것을 아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연습하시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좀 무서운 말씀도 역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에 부모에게 공경하면 부모를 사랑하고 잘 섬기면 장수하며 복을 받으며 이렇게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좀 듣기 부담스럽고 보기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효를 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아들과 딸은 악의 존재랍니다. 악의 근원이랍니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할 존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처벌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한 아비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를 그래도 참 잘 섬기는데 둘째 아들이 욕심이 생겨서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해가 아버지를 억지로 졸라서 그 재물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완전히 가난 거지가 되어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이것을 아는 아버지는 맨날 동구밭에 나가서 언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그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멀리 가서 기다리는 거 하니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한시라도 빨리 아들을 보고 싶고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갔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에게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서 저 아무개 아들 둘째 아들 온다, 저 불효 막심한 녀석이 온다, 돌을 들어 쳐라 이러면 동네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들어 그를 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동네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막아서려고 멀찌감치 나가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음적인 사실이고 은혜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막아주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 의해서의 죽으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못났어도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감정인데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서 장수하고 복받고 살 수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부모님께 불효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취급받아 처벌받는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효자가 몇 명 나옵니다. 그 첫째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왜 효자이냐면 100세 얻은 아들을 20살도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제물로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칼로 막 각을 떠가지고 새까맣게 태워서 바치는 그런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이때부터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검증되는 순간입니다만 아무런 변명이나 따져 묻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맨 처음엔 그 사실을 모르고 따라 나섰던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뗄감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양이나 소가 없어요. 그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야곱이 대답을 합니까? 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다 미리 준비하셨을 것이다. 거기서 눈치를 딱 챕니다. 아 나구나. 왜냐하면 같이 가던 일꾼들 종들을 산 아래 있으라 하고는 아니 그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이 장작을 지게 하고 올라가게 하고 종들은 밑에 남아있으라고 하니 이건 뻔한 거죠. 누구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바치겠다는 것이죠. 더 검증된 것이 뭐냐면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그 번제단 위에 꽁꽁 묶어가지고 눕힐 때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이 더 증거인 거죠. 자기가 제물될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나 고소할 거야 그냥 나년에 전화하고 He is crazy 막 이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진 않으셨죠. 양을 미리 예비하신 그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양을 미리 예비케 하시고 그 양을 대신 잡아 바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양으로 대신 이삭을 위하여 대신 죽은 양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바로 모리아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는 아주 큰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일까지 되어버렸죠. 두 번째는 누굴 또 소개하고 싶냐면요 요셉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평탄했습니까? 아주 기구했습니까? 기구했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말이죠. 애굽에 가서 종이 되었고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오랜 동안 살게 되는 아주 기구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아직 티네이저인 요셉은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맨날 병들어 누워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형들을 어떻게 컨트롤 못해갖고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이렇게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겨갖고 여기 와서 종생활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내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가. 이게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그 아비를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를 지극히 모십니다. 황금 마차를 보내서 아비를 태워 애굽으로 오게 하고 그 모든 자손들을 다 먹고 살게 하고 심지어는 애굽의 황제에게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솔직히 해준 게 없어요. 늙은 아비로 누워있는 모습만 보였어요. 자기를 보호해주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가장 원망하기 쉽고 가장 싫다고 이렇게 미흡다고 외칠 수 있는 대상은 아버지였지만 오히려 그는 반대로 그 아비를 사랑했고 존중했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된 분들 이 일을 잘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해준 게 부모가 없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효를 다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말씀해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형들에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좀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자 애굽의 총리가 자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지도 모르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그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깜짝 놀라서 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이제 저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우리를 이제 다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덜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이 팔았는데 저는 하나님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지금 이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살 수 있는 이유의 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더 살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리고는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한 장소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고 심지어 아버지 속한 모든 식솔들까지도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멀리할까 하는 그런 풍조도 있고 또 형제 자매와도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제가 지금 언뜻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우리 저기 우리 교회에 보면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박원희 집사님, 서정민 집사님, 이 기회에 참 잘하신다고, 잘하셨다고 박수로 좀 치아 좀 하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친부모님 이렇게 주변에서 잘 모시고 살고 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두윤수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희윤 집사님도 계시고 다들 이렇게 계신데, 우리 또 이분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김정아 집사님도 계시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것 이해하시고요. 예. 네, 기왕이면 다 말씀드려요. 네. 김성호 집사님의 자녀들, 우리 이상철 집사님, 예, 박수를 한 분에게 치고 나니까 하여튼 다 축하, 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철 집사님 네 분도 계시고, 우리 저 김일표, 김유표 형제 우리 네 분도 계시고, 예, 그러시네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시고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잠시라도 잊고 살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오묘한 느낌이, 진리의 어떤 감동과 느낌이 있는데요. 보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내놓을 겁니다. 부모님이 대개 자녀들을 안고 가다가 넘어지면요, 애를 딱 깔고 뭉개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돌아서서 나는 다쳐도 자식은 안 다치게 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음미해 보면 얼마나 더 큰 사랑이 여기서 보여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있어요. 근데 얘가 범죄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생명을 내놓으면 걔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죽어줄 수 있는데 법이 그게 안 되고 다른 자식을 내놓아야 돼요. 좀 제가 억지입니다만, 여러분, 내가 나를 주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자식을 주어서 살리게 한다는 것은 그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이죠. 다리를 관리하는 어느 관리인이, 이 다리가, 이 배가 지나가는 시간이 되면 이게 다리를 들어주는 그런 관리를 하는 그 관리인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배가 오는 시간이 되어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자기 아들이 없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기차가 이제 올 시간이 되어서 다리를 이제 내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망설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 다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열차에 탄 사람들이 죽을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거고. 그러나 결국 그가 어떻게 했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차는 그 아들 위로 지나갑니다. 그 컨트롤룸에 있는 그 사람을 아무 생각도 없이 사람들은 그 열차에서 그를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감사도 모르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지나간다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너의 육신이, 너의 육신의 아비가, 어미가 피덩이 같은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심숭덕 시인이 쓰신 글을 여러분 읽어드리고,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그죠? 설교가 딴 때보다 30분이나 짧고. 자,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 소리가 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늘 강하신 줄 아시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늘 약하지 않으신 줄 아시죠? 저하고 병원에 실려가시면서 어느 자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 저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시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어른들이 다. 그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오늘도 건강하게, 옛날에 어렸을 때 봤을 때처럼 아직도 강하게 그 모습 그대로 사시는 줄 알아요. 머리만 조금 휘고 주름만 누른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는 저만 쳐다보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여종래 집사님하고 통화입니다. 본인이 눈을 이렇게 떴는데 이 실루엣으로 제가 이렇게 보이다가 제가 딱 보이는데 그것이 그렇게 고맙고 제가 또 불쌍하고 그렇대요. 통화 중에 부뚝을 막 우시더라고. 나를 낳은 육신의 부모들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복받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받는데요. 부모님 돌아가셨습니까? 부모님 멀리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른들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화희 집사님도 오늘 못 나오셨는데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어른은 그래도 되는 줄 알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른들에게 잘 공경하셔서 하나님께 복받고 또 그 마음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를 위해 부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섬기며 보살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른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공경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얼굴에 슬픔이 없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어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